설가방 김우수 영화 내용입니다. 김우수 씨 아시죠? 어떤 분이냐면은 중국집에서 배달원을 했는데 70만 원을 한 달에 이렇게 소득을 받았습니다. 70만 원이면은 지금 뭐 한 600달러 조금 넘는 돈을 가지고 매일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5명의 그 부모가 없는 자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데 지금 이 제목은 뭐냐면 그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갖고 죽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도 친척이 없으니까는 이제 한국에는 친척이 없으면은 그냥 이제 공동 묘지에 화장을 하게 되는데 화장하기 전에 이렇게 도왔던 그 재단에서 사람들 거기 이렇게 죽었다는 걸 알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식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했던 그런 장면들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분이 김우수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없는 가운데 자기는 정말 쪽방에서 이렇게 고시원에서 생활했거든요. 뭐 한 사람 딱 자면은 뒤집으면은 딱 이렇게 벽에 닿는 그런 장소에서 살면서 어린아이들 다섯 명 이렇게 그것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 자녀들이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뭐 직장을 잡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섬김이지만은 지속적인 섬김을 통해서 섬김의 기쁨과 가치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요즘 저희들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섬김의 첫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이 무엇인가입니다. 주인이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입니다. 종이 종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 섬김의 정의입니다. 두 번째 섬김은 바울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바울로는 죽습니다. 감옥에 잡힙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섬김은 이웃을 향한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향한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적 섬김에 대한 섬김인 것입니다. 이것이 섬김이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섬김의 세 번째는 아브라함에 대한 섬김입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애를 섬겼습니다. 섬김의 대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곳 없는 낳은 애를 위해 내가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섬기는 것, 섬김의 대상이 낙은애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섬김 대상은 제자들의 섬김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 그리고 자기 희생적인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섬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섬김의 다섯 번째로 도르가의 섬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저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도르가는 살아있으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지금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속옷과 겉옷을 지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르가가 속옷과 겉옷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입니다. 욕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바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심이 많다니. 이 겉옷과 속옷을 지은 이유가 선행과 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많은 선행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39절에 보면은 모든 사부가 베드로 곁에 서면서 울며 이렇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로가는 노인이나 바부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도루가는 아주 큰 부자입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도루가는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도루가는 부자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입니다. 지금 도루가가 죽었는데 도루가 주변에는 과부가 함께 울고 있었다고 지금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가서 이르매 저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죽은 사람 곁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있어야 되고 뭐 자녀들이 있고 딸이 있고 자기가 가까운 친척들,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친척들이 오게 마련입니다. 근데 지금 도루가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과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본인 자신도 자녀가 없는 과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 도루가가 부자래서 가난한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본인 자신도 과부인 가난한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도 다른 사람의 섬김을 받아야 할 그 도루가 여인이 자기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노인들을 섬기고 도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이 도루가가 어떻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도움을 주고 섬길 수 있었습니까? 보면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으로 섬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주인이 이제 이 밭을 달란트를 주고 파국에 잠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을 불러서 각기 자기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다섯 달란트,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두 달란트, 다른 한 사람은 한 달란트 이렇게 주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달란트 준 종을 불러서 너는 얼마 남겼느냐 물어봤더니 다섯 달란트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주인이 넌 참 잘했도다, 충성된 종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두 번째 두 달란트 받은 종이 옵니다. 그리고 몇 달란트 남겼느냐, 두 달란트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마지막에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이 옵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지고 있는 종은 한 달란트 남겼습니까? 아니에요. 땅속에 묻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묻었더니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야기하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더냐.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던 종을 보고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렇게 꾸중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한 달란트를 주었으면은 네가 밖에 나가서 그것을 쓰기 싫으면은 그것을 은행에도 맡겨서 이자라도 나에게 가져와야 되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됩니까?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벌벌 떨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이 왜 땅에 묻었을까요? 성경은 뭐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악합니까? 나는 한 달란트밖에 가진 것이 없어. 내가 한 달란트밖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당연해.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게으른 종입니까?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달란트, 재능을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재능을 주었고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너희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데 여러 가지 핑계들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아무 가진 것에 달란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각기 각 사람에게 분명히 재능을 주었고 그 재능을 이웃을 위해서 섬기다가 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지금 이 도루가는 여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욕바의 다비다 하는 여 제자가 있으니, 성경 말씀에 이 다비다 도루가는 여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제자라고 명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초대교회 때
여인들이 무시당하고 여인들이 사람의 취급을 당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이름을 명시하면서 이 여인은 제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가진 것이 없지만 나에게 어떠한 재능도 없지만은 자기가 잘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바느질 하는 재능.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옷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나누어주고 선함을 베풀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 말씀입니다. 그런 도로가에게 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3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저희와 함께 이르매 너희가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와 저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모든 과부들이 지금 베드로 곁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 베드로가 많은 베드로 곁에서 울고 있는 이 도루가 과부들을 보면은 이 도루가가 정말 이웃의 사랑을 많이 받았구나. 그리고 이웃의 존경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십니까? 이웃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이웃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이웃들에게 인정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게 되면은 이렇게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섬길 수 없는 형편에서 아주 작은 것을 섬긴 이 도루가는 이웃을 감동시키고 죽어서까지 이웃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이웃을 섬긴 도루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십니까? 4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하나님께서 죽은 이 도루가 이 도루가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 다금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달리 다금이라는 말씀은 이 살아서 이 삶은 이 살아서 부활을 경험하는 놀라운 부활의 비밀을 말씀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 우리 읽은 그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달리라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비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비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섬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섬김을 섬겼던 이 도루가 여인은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보면은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설탕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설탕은 큰 미더, 큰 미래 비유합니다. 설탕이 탁월한 맛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용의 빈도가 아주 적습니다. 큰 생김은 드물게 한두 번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큰 과업은 잠시 동안 큰 희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금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생김은 날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생김에는 지속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큰 섬김을 섬김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내가 없는 가운데 주님께서 가진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떤 형편이든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섬기는 것이 더욱더 가치가 있고 더욱더 주님께서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섬김을 하였던 도르가를 통해서 이 죽어서 부활의 경험을 하였던 이 도르가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9장 42절 말씀입니다. 온 욕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했다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섬김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하게 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변화한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 말씀입니다. 43절 베드로가 욕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무두장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시체를 다루는 직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죽은 짐승의 시체의 피를 다루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무두장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집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물렀다는 것은 베드로의 생각과 태도가 변화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전체에서 9장의 말씀은 중간에 쉬어 있습니다. 10장에 보면은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믿게 되고 성령 받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작은 사건 같이 보이지만은 이 도르가의 이 살리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를 받고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다는 그 사고와 생각이 변환하는 그 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10장에 보면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가 성령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바울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이방인들도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이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적인 측면에서 이방인들 복음을 증거됐던 모습들 경험적인 측면에서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저희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전해지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 중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한국의 복음의 역사를 가장 초창기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언더우드가 1885년 4월에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조선을 향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조선의 마음이라는 시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 저희들이 옮겨와서 앉아있고 있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빈틈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이 왜 묶여있는지, 그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인들을 영영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1885년도에 시를 썼는데 언더우드가 1888년도 12월 23일날 3년 뒤에 북장로교 선교에 보고서를 보냅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내냐면은 조선의 복음의 성장은 신비스러운 일이며 너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100명 이상이나 되는 두 개의 조직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가진 것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내 가진 것을 드린 그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그 땅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섬기기 어려운 상황에서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그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진정한 섬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보기를 축원합니다.